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11절에서 15절 가운데 있는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의 넘어짐이 어떻게 세상에 부유함이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방이 얻은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이스라엘이 실패해야만 일어나는 결과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복주시는 일에 실패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그 신앙의 내용들이 율법과 제사라는 형태로 특별히 특징 지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과 제사로 대표된 그 신앙의 핵심들을 파악하는 데 실패했고 그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제사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바꿔 말해서 신앙의 핵심되는 내용들을 제대로 깨닫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저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했고 진정한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본 것 같이 오늘은 제사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사라기보다는 저들의 예배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7장으로 갑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7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구약 성경 106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면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가진 신앙과 그 종교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에 제일 많이 등장한 행위가 이 제사라는 의식이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큰 실패는 무엇이냐면 성전을 세운 의미가 무엇이냐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성전을 지었다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으로 저들의 신앙의 내용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라는 경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락으로는 즉 전을 세워야 될 이유, 제사를 드려야 되는 실제적인 이유인 내용상의 신앙행위를 제대로 순종치 않으면서 전을 갖고 있다, 성전을 갖고 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으로 자기네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자기네는 남다른 족속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라는 말은 우리가 이걸 세운 사람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너희와 달리,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었던 이방인과 비교할 때 너희와 달리 우리는 종교심이 있는 자요 우리는 윤리도덕적으로 고매한 족속이라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꾸짖기를 3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거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성전을 어떻게 아름답게 치장했고 어떻게 제사를 정성스럽게 바치느냐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꾸중을 하느냐면 9절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는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런다 말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이 구렬로 보이느냐? 그런 말에 해서 그 실문이 뒤따라옵니다. 무슨 뜻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 무슨 뭐 의족이라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임꺽정이든 아니면 훨씬 더 나쁜 무슨 마적단이든 이런 집단들은 나가서 강도질을 하고 약탈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기네들의 은신처로 도망가는 겁니다. 나가서 한 모든 악한 일들을 해놓고 그들의 목숨을 지키고 약탈한 모든 것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누리기 위해서 그 안전이 보장된 어떤 은신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도적의 구렬입니다. 그 나가서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놓고 성전에만 들어오면 제사만 드리고 있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이렇게 믿고 있냐? 그럼 너희야말로 가장 악랄한 마적대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꾸중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초점이 오해되지 않게 하려고 12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그럽니다. 가서 봅시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장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가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전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신앙이 실패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들의 신앙 상태가 어긋났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만 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싸움에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당시 이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과 제사의 법칙을 주시고 제사를 드리는 그 성막을 허락하십니다. 성막은 말하자면 텐트로 진 성전입니다. 나중에 솔로몬 왕 때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기까지 광야 생활 동안 이동하기 편리한 텐트로 만들어진 성막이 있었고 그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그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싸움에 함께 하시는 그 상징과 내용으로 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없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싸운 싸움에서 우리가 졌으니까 그 4천명이 죽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모셨으니 우리가 이길 것이라 해서 그 환호 소리가 땅이 진동하도록 그렇게 환호가 대단했고 자신의 찬 겁니다. 그래서 싸우러 나가서 3만 명이 죽는 겁니다.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 사건을 아까 우리 본 예레미야 7장의 경고에 말미에 하나님께서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에 징계를 내렸는가 봐라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언약궤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듯이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자랑하는 아름다운 전을 지은 것이 너희 신앙의 내용은 아닌 것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오해를 끝까지 합니다. 성전을 갖고 있다, 제사를 드린다, 율법을 갖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신앙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왜 큰 실패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락하신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할례와 예수 그리스도를 극단적인 대조로 비교하는 것은 이런 특별한 이유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 같이 성전을 지었다든가 할례를 받았다든가 율법이 있다든가 제사를 드린다든가 하는 것들이 내가 남다른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실패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갖고 있고 우리가 제사법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방인들과 비교할 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윤리 도덕적으로 뛰어난 자요, 종교심이 깊은 자요, 그 성품과 인격에서 남다른 자라는 표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함으로써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진 것으로 이미 내가 얼마나 높으냐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다르다는 표인 겁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시지 않았던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이 걸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남다른 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는 자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 만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의와 거룩과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도우심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와 그리스도를 극단적인 대조로 비교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가 구약에는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구약은 결국 말라기에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로 끝나는 것입니다. 저들의 실패를 대표적인 예로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 58장입니다. 구약성경 103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 페이지 수가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이 오픈 성경이나 톰슨 바이블이나 이런 성경들은 이 제가 여기서 우리 사회자나 제가 부르는 페이지하고는 다릅니다. 전통적인 성경책만 이 페이지가 맞습니다. 그 원래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든 그 클래식한 것만 맞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NIV 주석성경이라는 엠마오에서 나온 성경인데 이 성경은 그 페이지를 그래서 일부러 맞췄습니다. 대부분 이걸 갖고 이런 이 페이지를 갖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혹 페이지가 다른 걸 가지신 분은 당황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58장 1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일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저들의 신앙의 한 형태로 금식을 합니다. 자주 합니다. 그것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금식을 꾸중하는 것은 이겁니다. 금식의 이유가 뭐냐? 금식의 목적이 뭐냐? 금식은 내 말을 듣겠다는 내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것 아니냐? 그럼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왜 금식하면 꼭 싸우고 다투고 그러느냐?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뭐죠? 내가 누구를 꾸중하고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벌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금식하는 자 아닙니까 벌써? 금식하는 자. 여러분 강조하지만 뭐 오늘 저녁에도 우리 기도원에 갈 것입니다마는 뭐 잠깐 사족입니다마는 밤새 기도만 하고 울고 오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오시라요. 우리 그렇게 무식하게 안 합니다. 진심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게 하지 그냥 밤새 죽이는 거 아니니까 겁내지 말고 오십시오. 산기도를 갔다 오거나 금식기도를 하고 오면 사람들 눈에 살기가 생겨요. 기도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와서 맨 처음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지랄하고 있죠. 없으면 지가 먼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네덜란드 소년 몰라요? 뚝에 구멍이 났어요. 어떻게 하라고? 자기 주먹부터 쳐넣어야죠. 우리 뚝에는 구멍이 났는데 아무도 주먹을 안 쳐넣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남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딴 사람은 미나게 굴어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오셔서 참고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눈꼴시게 나도 다 못 참아서 부들부들 떨어도 그 사람은 사람이란다 그런 거지요. 뭐 이렇게 넘어가줘야 되는데 지가 맨 앞장에 서서 큰 소리로 정죄를 해. 왜? 40일 금식기도를 했걸랍니다. 이건 아니다 말입니다. 이거는. 금식하고 왜 싸워요? 왜 주먹으로 쳐요? 자격이 있다 이거예요. 난 금식했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다 말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실패인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금식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주인 자를 보면 먹이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므로 나는 원치 않더라도 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나의 소원을 삼는 순종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유대인은 저들이 선민이라 저들이 가진 모든 것이 이방과 자기네를 구별하는 것이라 이런 교만과 폐쇄성으로 갔지 제사장 노릇을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가시면 이 사건이 얼마나 더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날을 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고 올 것을 명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꾸중을 받습니다. 17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죽이고 가축까지 모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꼭 생명을 빼앗는다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역한 자들의 종말을 보이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와 조금이라도 섞이지 말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무엇을 남겨오느냐 하면 그 소와 양을 남겨옵니다. 핑계는 뭐죠? 제사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왜 잘못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꾸짖습니다. 탈취하기에만 급하였습니다. 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뭐라 하죠? 탈취하는 것, 노량물, 전리품이 아니라 제사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제사할 것으로 가져왔다고 해도 그 제사를 탈취물로 갖고 오면 뭐가 남죠? 원래 내 것에서 낼 제사용품으로의 희생이 남죠. 얼마나 교묘한 계산인지 아시겠죠? 뭐 머리큐가 두 자리 이상이면 그래서 척 생각하면 아는 장난입니다. 금방 지적을 받죠. 당신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 명령을 핑계 삼아서라도 당신의 이익을 지키는 일에 먼저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용을 떠나서 가장 크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훨씬 큰 죄목이 됩니다. 내용은 떠나서. 왜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17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보고 무슨 일을 하라는 것 이전에 우리 보고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과 의와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은 우리 안에서 생산되지를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진리를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하나님께 갖다 바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열심을 냈습니다를 확인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22절 다시 보시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신앙의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완고한 거나 거역하는 것은 다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내 뜻과 생각을 관철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인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죠. 내 뜻을 관철시킬 욕심을 꺾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와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에게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요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표가 모든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인데 내가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도입된 치장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싸움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가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신앙에 관하여 이렇게 분명한 핵심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신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념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도입해야 될 기계나 수단이나 테크닉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자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시고 시행하시는 인격적 존재라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의 전 존재를 바쳐 그의 그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단어를 두 개 골라라 그러면 지식과 순종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요. 순종은 권위적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에 있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예배요, 신앙이요,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 일을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그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을 위하여 대속자로 죽어야 한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받았고 성전을 지었는데 자기네가 왜 죄 씻음이 필요하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네들이 남과 다른 존재라는 걸 인정하여 저들만을 구원하고 저들에게 무슨 보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모든 성도들이 귀 기울여야 할 되게 한국말 어려워요. 우리에게도 늘상 일어나는 실패의 요인 중에 첫 번째 것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가 남과 다르니 하나님이 오시면 우선적으로 내 편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입시철이 다가왔죠. 기도하는 집이 애가 먼저 붙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붙느냐? 공부 잘한 애가 붙습니다. 기도를 하면 공부를 잘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포카할 때 기도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공부는 기도해서 잘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의 장래와 운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꼭 공부를 잘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기도해서 맡긴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사 결국 마침내 드디어 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길이 어떨지는 우린 모릅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멀리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도 좋은 학교 꼭 붙기를 바라고 시집장가도 좋은 사람하고 가기를 바라죠. 그 좋다는 것도 우리는 모르고 무엇이 좋은지 어떤 길이 최선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두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일에 일일이 다 순간마다 내가 판단한 최고의 것으로 줘야 된다라는 그 욕심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나는 남다른 사람 아닙니까? 라는 마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복종과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가 우리와 다르다라는 항복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쯤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은 결국 요거밖에 안 주십니까? 이 실패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이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실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항복하기로 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기적과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기로 약속해야 옳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신자의 삶의 방법이요, 원칙이요, 흔들려서는 안 되는 초석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복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알게 하옵시고 진심을 바쳐 주를 섬길 줄 알게 하사 우리의 인생이 복된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펼치시는 기적의 손길을 목도하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